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요.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은 누군가를 혹시는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다렸던 것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상의 삶도 언제나 기다려야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가장 감격했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탁 떠오르는 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생기고 또 열 달 동안 아내의 뱃속에서 아이들이 커가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아이가 언제 나올까 하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되죠. 그냥 언제 나올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나올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누리게 하도록 기저귀도 준비하고 젖병도 준비하고 그 아이의 잠자리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게 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은 좀 쉽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병원에 이제 입원해가지고 막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가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그날 나올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같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24시간을 진통을 한 것 같아요. 아내가요. 둘째는 더 그랬어요. 둘째는 마지막 달이 돼가지고 정기검진을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아유 이거 애기 나오겠다고 빨리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했는데 그날 그 다음날 나오질 않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배가 아파서 가서 아이를 낳는데도 굉장히 힘들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희는 이제 가족뿐만이라는 걸 했거든요. 가족뿐만 뭐냐면 아내가 이렇게 애를 낳을 때 가족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옆에서 24시간을 진통하니까 저도 24시간을 옆에서 기다리고 힘줘 뭐 이러면서 같이 있다가 아이가 딱 태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탯줄을 잘라주고 바로 아이를 엄마 가슴에 이렇게 안기게 하는 그런 거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했어요. 아이의 탯줄을 잘라줄 때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저희 아내도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얘기가 있어요.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도 제 귀에, 머릿속에 기억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오랫도록 기다리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죠. 어렵지요. 또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아이가 태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희 아내를 봐도 나중에 날 때 되니까 똑바로 눕지도 못하니까 이쪽으로 누워도 불편하고 저쪽으로 누워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잠잘 때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엄마들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그 아이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탄생했을 때는 부모가 기쁨으로 그 아이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라는 시간들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그 모든 기다림은 그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다림이 성취되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지만 그 안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그렇게 기다림을 통한 결과를 보게 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자분들이 음식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음식을 먹으려면 하여튼 기다려야 돼요. 자연의 모든 법칙들도 마찬가지죠.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간들이 헛된 것들이 아니죠. 그 모든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만났을 때에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모든 시간들은 헛된 시간들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으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모든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하시는 시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하여 어떤 감격을 누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감격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 전에 예수님 탄생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늘 탄생 준비를 하다가 성탄절이 되면 탄생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죠. 뭐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나서 난 지 8일 만에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여인이 아이를 낳은 후 33일이 지나야 여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물과 자신이 정결케 되었음을 의미하는 번제를 동시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어머니의 정결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아기 예수도 함께 안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자리에 목자들도 오고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와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세 가지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죠.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이라는 왕을 피해서 올라가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꿈에 아기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는 이것이 바로 한날 한밤에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도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동방박사가 나타난 날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정결의식도 다 하고 난 후에 박사들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부모님과 함께 갔다가 나중에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런 것들을 성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부모님이 성령님께서 천사가 주신 말씀대로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 일들을 다 행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정결의 의식은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엄마가 자기의 정결을 위해서 어린 양 하나를 속죄제로 바치고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중에 하나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때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형편이 어린 양 하나를 바칠 만한 형편은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가난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무엇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위로는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속박, 억압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자신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시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표징으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표준어 성경에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버전이나 쉬운 성경에는 성령이 동행하시더라, 함께 하시더라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즘으로 표현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매일매일을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너는 죽기 전에 그분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이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성령이 하시는 지시를 따라 메시아가 내가 죽기 전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언제 오신다는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몇 날, 몇 월, 며칠 날 오니까 그때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일모레일지 그 다음날일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언젠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주님이 오실 날로 기다려지는 날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날이고 내일도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날이며 그 다음날도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니 그 삶이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건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위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3일 나흘, 뭐 일주일은 그렇게 기다린다고 치죠. 근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된다면 어떨까요? 지치게 되겠죠. 아 진짜 언제예요 주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사실 죽을 날이 다 돼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나이가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을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 날,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날따라 성전에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연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마침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마침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아내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가 마침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데리고 온 아기를 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한 부부가 아이를 안고 오는데 그가 그 아이라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부모에게 다가가는 거지만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아이를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를 주었을 때 그 아이를 가슴에 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아기를 탁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려오던 매일매일을 기다려오던 그분 꿈에 그리던 그분이 정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의 왕권을 갖고 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 역사의 시작점으로 지금 나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을 안았을 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여, 주님 부르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짐을 지는 것 같은 싸움일지도 모르죠. 오늘 오실래나, 내일 오실래나, 언제 오실래나. 나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주님은 내가 죽기 전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날은 과연 언제일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안았을 때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 이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구원을 봅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자마자 그분이 구원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31절부터는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실 빛 영광이니라 하니 아멘. 이분은 이방을 구원하실 빛 분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비하여 보내주신 분입니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가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엄마 마리아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의 찔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이 아이의 고난을 인하여 당신이 정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예언케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매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났을 때 이 감격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안나라는 여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랑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을 보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집하고 누구의 딸인 것을 잘 밝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선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함께 하시는데요. 사실 이 여인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여인이 나이가 많았는데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매우 많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84년 동안을 살았다는 식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첫째는 이 여인이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됐다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된 후 84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면 그녀가 그냥 84세까지 산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어 성경에도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84세를 살았든 그때 당시에 여인들이 보통 12살에 혼약을 하고 13살이나 14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렇게 따져가지고 7년 동안을 남편과 살고 84년을 살았으면 한 105세 정도는 살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84세든 105세를 살든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남편과는 7년까지밖에 살지 못하고 나머지 시간은 과부로서 산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라는 단어는 영어로 형편이, 아니 영어가 아니라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형편이 매우 어렵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도 홀로 사시는 분들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여인이라는 소외받은 계층에서 또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매우 힘든 사람입니다.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동시에 쓰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는 다 누군가가 돌보아주지 않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음을 성경 37절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침 이때의 이 여인이 성전에서 올라오신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처럼 자세히 이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로서 선포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은 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나이도 꽤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시기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AD 64년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주후 64년, 어떤 사람들은 주후 70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64년이든 70년이든 사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스와 필로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이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죠. AD 64년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날이었냐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지른 장본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속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받게 만들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64년에 기록했든 70년에 기록했든 그렇게 로마에서 박해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라는 거죠. 이 동일한 시기에 쓰여진 편지가 한 통이 더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경은 그 시기에 주로 쓰여졌는데요. 지난 수요일날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 전후서가 바로 이때에 쓰여졌습니다. 특히 터키 지역에 있었던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고난받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라라는 편지를 써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가르쳤기에 아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누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금 로마에 고난받고 있던 이 성도들에게 이 성경의 앞구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기록하게 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성도들아, 예수님은 오셨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자들은 주님을 만난 기쁨을 누렸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아,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분이시다. 처음 오셨던 그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다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감격을 누릴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려라 라는 편지를 쓰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오셨던 그 주님의 사건들을 통하여 그 오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감격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뭐 누군가가 고난을 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역사와 문화와 사람들의 시선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조차도,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족하려고 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님께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들은 자들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처럼 올 그날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몬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내일 모레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하루는 너무나도 가치 있고 복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삶이 90세, 100세를 살지 오늘이 나의 인생의 끝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의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사실 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만나신 주님과 영원히 찬양하며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